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각각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해전에서 대한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미사일 추적과 미사일 공격 기능 등이 갖춰져 있는 레이더 기반 전투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존핀함과 한국의 율곡이이함, 일본 마야함 등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의 표적을 넣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만 상대방인 국가와의 시스템과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13일엔 미국 태평양 공군이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등을 동원해 한국, 일본의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갇혀 인명사고가 발생한 한국 충청북도 청수시 오성 지하차도에서 16일 8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청주 서부 소방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폭우로 인근 하천 제방이 파괴된 직후 시내 지하차도에 버스 등 차량 15대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8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성 지하차도에서의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9명입니다. 서부소방서의 서정일 서장은 지하차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색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까지 37명, 실종자 수가 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에는 침수된 오성 지하차도 안에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피해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여름에 종종 폭우를 경험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감당 지역을 포함한 저지대 지역 아파트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8일까지 중부와 남부 지역에 최고 300mm의 추가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TV가 16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에는 충분한 비축량의 집속탄이 여러 종류로 있다면서 아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사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속탄 사용은 범죄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과거 자체적으로 탄약 문제를 겪었음에도 지금까지 집속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집속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은 앞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나의 폭탄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무기로 광범위한 민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인도적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0여 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을 체결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접속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8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최소 10개 지역에서 수백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수차례 집속탄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휴먼 라이츠는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달 7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집속탄이 지금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수령님도 속이는 기상예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예보하는 날씨가 자주 틀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몰래 한국의 날씨 예보를 듣는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 소식을 미리 알려주면 주변에서 신기해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기상예보 기술, 뭐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미국은 어떨까요? 기상이변이 잦은 요즘 정확한 기상관측의 중요성은 인간의 생명과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커지고 있는데요. 미 공영방송 NPR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날씨 예보가 1930년 이후에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당시의 기상학자들은 16세기 온도계, 17세기 수온기압계, 뭐 중세 풍향계에 의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7일 후 날씨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답니다. 지금은 10일 후 날씨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손전화로 또 누구나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이 날씨 예보의 정확도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농부의 농작활동, 또 건설업자, 관광산업 종사자, 뭐 이렇게 야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산업에 정확한 날씨 예보는 중요할 텐데요. 특히 기상이변을 겪는 지금의 지구촌 날씨 예보는 생존과 직결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불볕더위 속에서 등산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 소식 들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극한 기온, 그러니까 혹한과 폭염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폭염의 경우가 피해가 훨씬 심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날씨 예보의 정확성과 날씨로 인한 사망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 국립기상청의 날씨 자료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사망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같은 지역 주민들과 또 기온에 집중했는데요. 약간의 잘못된 예보, 그러니까 한 1, 2도만 틀려도 지역 주민의 사망 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결과는 전문가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은 날씨 예보의 정확성을 50% 더 높인다면 매년 2,2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1,1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의 연간 예산이 매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기상서비스 예보가 약 30% 더 정확해졌다는데요. 추가로 5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기별. 유럽 우주국 ESA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CSA와 파트너십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22년 7월 12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한 첫 우주사진이 공개됐었죠. 당시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와 함께 공개된 사진들로 세간이 떠들썩했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 나사와 유럽, 캐나다 우주기구의 파트너십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됐었죠. 그리고 첫 사진이 공개된 지 1년 후인 지난 수요일,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운영 연도를 기념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형성 지역에 전례 없는 근접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로 오피오츠로 불리는 구름 복합체의 별들의 생생한 모습을 처음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최초의 경우였는데요. 나사에 따르면 이미지에 있는 일부 별들은 형성 중인 가능성이 있는 행성계의 디스크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더 작은 약 50개의 어린 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은 별의 죽음의 막다른 곳에 있다는 드물고 순간적인 단계를 포착했고, 우주론의 현재 이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우주 파괴 은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나사는 웹이 가장 먼 곳에 있는 활동 중인 초대 질량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나사 측은 성명에서 단 1년 동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의 우주 관찰 방식을 바꿔놨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세계적인 이주 물결. 북미, 유럽, 호주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이 기록상 최고 수준이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비율은 1890년에 도달했던 이전 최고치인 1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이민 증가가 지난 20년 동안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인 노동자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 출생 비율이 더 높은데요.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동인구 중 외국 출생 비율은 1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이민자들이 유입된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이민을 반기지 않는 기존 거주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진보 정치인들의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만 해도 과도한 이민 유입은 오히려 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며 반대하는 진보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망명 신청자 문제 등 때문에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없다며 대부분은 망명 신청자와 이민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뉴욕시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 국무부는 미군 정찰기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미국이 비행한 건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해상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이 지역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걸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밀러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가요?
네, 밀러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가 국제안전기준에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열려있고 투명했다고 믿는다면서 일본은 계획에 대해서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관해서 미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죠?
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기사 역시 독자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싱 대변인은 북한의 그런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미국은 항상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고 북한의 발언이나 위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태평양 공군도 입장을 내놨나요?
네, BOA가 관련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태평양 공군은 미국은 이동의 자유와 국제 영공의 다른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내준다고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과 양자 간 또 한국, 일본과 삼국 간 협력해서 미국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또는 동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에 격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군 전략 정찰기에 침범을 주장하면서 격추 위협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의 주장을 기각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통일부가요, 하나원,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됐었죠?
네, 통일부가 하나원 본원 시설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하나원에 입소한 20대와 30대 여성 탈북민 3명을 취재진과 인터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고충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경험 때문에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나요?
네, 30대 여성인 A씨는 중국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인 C씨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이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탈북민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국행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나원에 대한 탈북민들의 평가 혹시 어떨까요?
네, 탈북민들은 하나원이 남북한 언어 차이와 한국 생활을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원이 내외신 언론에 공개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탈북민 수요를 중심으로 정착 지원책을 설계하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좀 들어보죠.
네, 하나원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훈련, 법적 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 지원을 제공하고요. 건강관리와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2020년부터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을 돕기 위해서 직업 교육관을 개관하고요. 각종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금전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게 직업훈련 같은 재정착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면서 하나원이 교육을 마친 수련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이다라고 13일 발표했다는데요. 관련 소식도 많이 읽힌 기사 순위에 올랐네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인 6,648km까지 상승해서 거리 1,000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서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험 발사 목적은 뭔가요?
네, 시험 발사 목적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의 안전성 입증 차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지난 4월에 발사된 화성 18형의 비행 궤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화성 18형을 처음 발사했기 때문에 줄곧 추가 발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목표로 발사 준비를 해왔을 거라면서 이번 발사가 그런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근거로 화성 18형 실전 배치를 주장해도 놀랍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뭐 곧 전승절인데요. 이와 관련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반 디펜 전 부차관보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정치적인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화성 18형의 실전 배치를 위한 발사를 감행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번 미사일이 보인 높은 정점 고도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고체 연료보다 추진력이 더 좋은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 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석도 있을까요?
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북한이 쏜 ICBM이 최고 고도 6,000km를 넘고 역대 최장 시간인 약 74분을 비행한 걸로 나타났지만 북한이 화성 18형으로 그런 걸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믿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실러 박사는 지난 4월 발사 당시에 3,000km 미만이었던 화성 18형의 최대 고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내부에 4단으로 발사가 가능한 크로스 부스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 시스템은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켓의 무게를 증가시킨다면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 단계인 해당 기술을 적용했을 걸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의 설계 중량으로는 최대 4,000km 정점 고도 도달이 가능한 걸로 분석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 6,000km 고도를 달성하려면 탄두가 없는 소위 깡통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 18형 개발 목적이 미국의 본토 타격을 위한 핵탄두 운반체 확보인 만큼 이 핵탄두 소용함 없이 단순히 깡통 로켓을 발사하는 건 아무런 기술적인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러 박사는 북한이 뭘 쏜 걸로 보고 있나요?
네, 최고 고도나 사거리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대신에 추진력이 더 강한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을 발사했거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미사일 비행 시간이 74분 51초, 74분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것보다는 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이 당시에는 71분이었는데 이걸 넘어섰다는 말인데요. 이 기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그 점에 관해서 별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핵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슈퍼 전 부차관보는 비행시간 증가가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북한이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실제 미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 요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해서 ICBM 역량을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의 새 차 구입 고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오택성 기자입니다.
새 차 구입 미루는 미국인들 2억 7,800만. 혹시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한 국가의 인구수가 떠오를 수도 있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억 7,400만 명으로 이와 비슷하긴 한데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지난 2021년 기준 미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입니다. 산술적으로 아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차량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을 수 없는 구역이 넓은데요. 따라서 이동을 위해선 자동차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전체 가정의 92%가 최소한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들어서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AP통신에 이와 관련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미시간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 남성은 9년 전에 구입한 자동차를 계속 타다가 최근 새 차를 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올라버린 자동차 가격 때문에 결국 구입을 포기하고 몇 년 더 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자동차 보유 연수를 보면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년 전인 지난 2003년 승용차 평균 보유 기간은 9.9년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에는 11.5년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13.6년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선봉장, 자동차. 엄청나게 오른 가격이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는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정점을 찍었죠. 당시 이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했는데요. 변동폭이 큰 부문을 제외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주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이 기간 이 자동차 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자동차 가격 인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seen vehicle prices be going up in the new market faster than wages have been going up, faster than incomes have been going up.
자동차 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이나 소득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는 건데요.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일반 미국인들에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의 한 자동차 판매 매장에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평소 제가 관심 있어하는 그 차량은 매장에 없네요. 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공급량이 한창 줄었을 때는요, 가뜩이나 비싸진 차량에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줘야지 차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낫죠. 뭐냐면 그때는 나 프리미엄 2,000불씩 붙었는데 다행히 그건 없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요. 그나마 들어온 차들 중에서 미리 디퍼제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못 팔고.
자동차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국제 물류망이 일제히 막힌 데서 비롯됐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에 필요한 반도체 등의 공급 역시 막히면서 2년 동안 생산이 늦춰진 건데요.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자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2023년 3월 현재 미국 신차의 평균 가격은 4만 8천 달러가 넘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5살에서 34살 사이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5만 3천 달러인데요. 이들이 1년 동안 번 돈의 90% 이상을 줘야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구입 시 들어가는 월간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새 자동차를 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가상으로 자동차를 사보겠습니다. 현재 신차의 평균 가격인 4만 8천 달러 하는 차를 산다고 해볼 건데요. 이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만든 고급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만든 G70 상위 모델 차량을 산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받는 방법, 또 대여 방식인 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월간 비용을 알아보려면 이 현찰로 전부 내는 방법 말고 자동차 대출과 리스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자동차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를 살펴보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자는 자신의 신용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850점 만점으로 780점 이상이 높은 점수고요. 평균 점수는 약 700점입니다. 신용점수 700점일 때 이 자동차의 대출 금리는 현재 6.4%가량 합니다. 먼저 만 달러를 선납하고 남은 3만 8천 달러에 대해 자동차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기간은 5년, 즉 60개월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매월 약 755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신차를 살 경우 매달 내는 평균 비용은 716달러고요. 중고차의 경우는 월 526달러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럼 리스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리스는 차를 대여하는 건데요. 36개월 아니면 48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 대여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 동안 돈을 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잔여 금액을 내고 차를 구입할지 혹은 반납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대출과 비슷한 조건을 적용할 경우 약 600달러가 나오네요. 자동차를 살 때 늘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오스틴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In terms of cost, the lease is a bit less expensive than the financing program. That's one thing.
리스는 자동차 대출 프로그램보다 비용이 덜 들고 또 차량 유지 비용도 적게 나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 통계에 따르면 신차 구입 시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은 80%가 넘고요.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구입의 핵심이 된 금리. 방금 대부분의 경우 차는 대출을 받고 사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방식으로 구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자 자동차 대출금리도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인 지난 2022년 1월 60개월 만기 자동차 대출 평균 이자율은 4%가 채 되지 않았는데 그해 8월에는 5%에 달했고 그리고 11월에는 6%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4월 현재는 6.6%에 달합니다. 이 관건은 결국 이자율을 낮추는 건데 금융회사 캐피탈원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lower your monthly payment or interest rate of your auto loan, refinancing your loan may be an option. Your credit score is increased.
자동차 대출을 이용해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대출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대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지출을 줄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길 기대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 아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정 전문가들은 차량에 들어가는 월간 비용이 월급 실수령액의 2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니까 이를 잘 새겨둘 필요가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이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인들의 자동차 구입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남과 북은 비슷한 전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기고 지는 전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등 군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95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날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1년 말 무렵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미국 내 경제 문제는 국가 지도자로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내세우고 싶은지 이름을 밝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선택은 애들레이 스티븐슨 일리노이 주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주지사는 주지사직 외에 다른 직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스티븐슨 주지사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티븐슨 주지사에게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스스로 총을 쏴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애들레이 스티븐슨 주지사가 이렇게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자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다른 인물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후보를 두고 토론을 계속했지만 후보마다 정치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역시 가능한 후보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에 비해 선택이 훨씬 쉬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사령관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일찍부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미국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항공기 12,000대, 병력 수십만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기세를 누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놓고 겨룰 때 가장 막강한 경쟁자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로버트 테프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테프트 상원의원은 미합중국 제27대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테프트 상원의원의 보수적인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고 일부에서는 테프트 상원의원을 미스터 공화당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프트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이젠하워 후보를 꺾을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공화당 대의원들이 위대한 선거운동을 이끌라며 자신을 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을 미국의 자유는 물론 세계의 자유를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리처드 닉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닉슨 의원은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로 미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서 닉슨 의원은 연방 하원 의원 시절 전 국무부 고위 관료인 엘저 히스에 관한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공무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엘저 히스는 소련에 미국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저 히스는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엘저 히스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대배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지 열흘 뒤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추천했던 애들레이 스티븐슨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민주당 대의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자신을 대선 후보로 뽑아달라는 연설이 아니라 마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의원들은 스티븐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길 원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이고 과학자 또 토지개혁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보호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울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이며 과학자, 토지개혁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보호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9년 5월 24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 강. 그린 리버 강은 유타주와 콜로라도주를 돌면서 흘러가다 큰 강인 콜로라도 강에 합류합니다. 합쳐진 콜로라도 강은 거대한 계곡 그랜드 캐년을 지나갑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작은 배 내척에 각종 과학 장비와 보급품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기도 한 탐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그룹의 지휘자는 존 웨슬리 파월입니다. 파월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린 리버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다. 우리는 조그마한 길을 단 배를 밀어 강으로 띄웠다. 배는 물살을 따라 하리로 내려갔다. 나의 앞에는 사람의 손이 닿은 적이 없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지의 강 여행에 대한 파월의 이야기는 당시 가장 유명한 북아메리카 탐험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이 지역을 여행한 최초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선사 시대부터 살아온 종족과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 파월은 35세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 북군에 들어가 싸운 퇴역 장교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과학도였던 그는 일리노이 박물관에서 일하다 이번 탐사길에 오른 것입니다.
존 파월의 부모는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존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좀 더 서쪽인 오하이오주로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파월은 재단사 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린 존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 한 사람인 조지 크룩햄에게 아들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지 크룩햄은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다 광물이나 곤충류 표본, 현지 인디언들의 연장, 무기 등을 수집해놓은 조그마한 박물관도 설치해놨습니다. 파월은 크룩햄의 집을 드나들며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과학, 철학, 역사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846년 파월 가족은 멀리 서쪽에 위치한 위스콘신주로 옮겨갔습니다. 존은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존 파월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파월은 하는 수 없이 인접한 일리노이주에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 분야의 탐험 여행을 다녔습니다.
1861년 4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존 파월은 북군에 들어가 미조리주에 있는 제2 일리노이 경포병대에 소속돼 싸웠습니다. 그는 실로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됐으면서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휘하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전후인 그랜트 장군은 전쟁 후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랜트 대통령은 나중에 친구인 파월이 서부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월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역사학회 조직도 주도했습니다. 그는 주 의원들에게 학회의 박물관 설립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아 파월은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파월은 부임 초기에 로키 산맥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미국 서부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800km에 달하는 긴 산맥입니다. 높이가 4,400m나 되는 마운트 엘버트 산 등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고봉들이 즐비한 험준한 곳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가까워진 그때까지도 그 일대는 백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연구소도 파월의 계획에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스미소니언은 파월에게 과학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육군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철도 회사들은 이들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월 팀은 그러한 지원을 받아 로키 산맥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에서 모은 수많은 자료들은 지원기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린강과 콜로라도강의 탐사였습니다. 이들 강의 탐사는 파월을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 여행은 백인들로서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들에게는 강의 탐사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사로 이 지역에 대한 막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869년 5월 24일 탐험대는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를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파월은 계속 거리, 기온, 고도, 물의 깊이, 물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토양, 암석, 식물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행은 예상했던 대로 위험했습니다. 어떤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강은 바위가 많은 곳을 흐르며 수많은 폭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큰 바위에 부딪혀 아예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비에도 시달렸습니다. 실고 간 장비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1869년 8월 13일 이들은 거대한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협곡 벽의 높이는 1km나 됐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폭포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강에 어떤 바위가 깔려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온갖 것을 상상하기만 했다. 대원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어느 때보다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어떤 곳에서는 강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때 탐사대는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곡은 또 좁아졌습니다. 대원들은 급해진 물살, 바위, 폭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원 두 명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이투루 탐사대는 간신히 그랜드 캐년의 위험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용감한 대원들의 이야기는 미국 여러 지역의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월의 탐험은 1879년 미국 지리 측량국의 설립을 가져왔습니다. 측량국은 모든 미국 영토에 대한 측량과 과학적 연구 계획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관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월은 그 후에 실시된 어떤 연구 여행에서든 반드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파월은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에 인디언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원주민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일했습니다. 파월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인디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들의 무지가 요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디언 정책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은 미국 서부 대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파월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선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방의회는 대지와 수자원 관리에 관한 파월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파괴했습니다. 그의 선진적인 제안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법으로 제정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로키 산맥과 콜로라도 강을 탐험한 과학자이자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